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기엔 완벽한 정확성에 대한 뭐랄까 모종의 기대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마치 아주 정밀한 공학기계처럼요.
그러니까요.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사진에 그 하얗고 뾰족하게 어긋난 뼈의 선이 딱 보이고요. 의사는 그냥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이렇게 말하죠.
부러졌거나 아니거나 아주 깔끔한 색이죠. 결과가 눈에 확 보이니까요.
네, 그 명확성이 사실 인간에게 엄청난 위안을 주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명확하게 범주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이야말로 우리 뇌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이 인간의 고난, 그리고 너무나도 부당해 보이는 현실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 깔끔했던 엑스레이 기계는 갑자기 불꽃을 튀기면서 고장이 나버리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진단의 풍경은 그야말로 탁하고 혼란스러운 약간 흙탕물 그 자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존 월튼 박사의 욥기 강의 14번째 세션 자료를 들고 깊이 뛰어들 곳이 바로 이 혼돈의 늪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늪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자료는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그 유명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두 번째 대화 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은 단순히 고대 문헌의 글귀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의 고통 속에서 인물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사학적이고 심리적인 전략을 취하는지 그 뼈대를 해부하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심리전이죠.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에 앉은 욥,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사이의 이 2차 논쟁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간 본성의 아주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 심층 탐구의 목표입니다.
아주 묵직한 주제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걸 계속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맞아요. 잃어버린 내 재산과 건강을 되찾는 것. 아니면 내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향해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주기가 끝난 후의 상황을 보면 이미 팽팽했던 줄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네, 친구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요. 욥을 향한 비난은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대체 왜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변한 걸까요?
그 급격한 태도 변화의 기저에 깔린 심리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세계관이 위협받을 때 극도로 방어적이 되거든요.
아,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거군요.
그렇죠. 친구들이 붙들고 있는 세계관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절대적인 원칙이죠.
사실 그 원칙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이 원칙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 세상이 무작위의 혼돈이 아니라는 걸 보장해주는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였어요.
와, 그 안전장치가 흔들리니까 미칠 것 같은 거네요. 직장에서 정말 억울하게 해고당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 심리가 확 와닿더라고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아무 잘못 없이 갑자기 책상을 빼게 돼서 퇴직금도 떼이고 평판은 바닥을 쳐서 매일 피가 마르는데 위로해 주러 온 가장 친한 친구가 약간 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너 솔직히 말해봐. 네가 평소에 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횡령 같은 거한거 아니야?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널 잘랐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화가 나네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있는 세상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자기도 언제든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일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무작위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와 빌닷은 연좌제의 논리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욥을 무조건 악인으로 만들어야 자신들의 세상이 안전해지는 거군요. 엘리바스의 공격을 보면 그 방어 기제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엘리바스는 욥의 그 모든 억울하다는 항변을 그냥 수치스러운 허세라고 깎아내려버리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난하면서요.
엘리바스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찾아내서 벌하시는데 지금 네가 겪는 고난의 형태가 악인들이 받는 벌의 형태랑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같다면 원인도 같아야 한다는 기적의 논리죠. 전형적인 연합에 의한 죄책, 즉 연좌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네요. 욥이 병에 걸렸고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넌 악인이 틀림없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욥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니까 엘리바스에 이어서 등장하는 빌닷은 훨씬 더 짧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빌닷은 아예 판결을 내려버리죠. 악인은 파멸하는데 욥 당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중 하나다라고요.
더 이상 설득이나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단 신문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위선 그만 떨어라. 넌 이미 정죄 받았다. 이렇게 쏘아붙이는 빌닷의 얼굴을 상상해보면 진짜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돌려주는 대답이 아주 서늘합니다. 말하기는 참 쉽지! 이렇게 바라치죠.
와, 멘탈이 정말 대단해요. 욥은 자신이 겪는 재앙이 결코 자초한 게 아니라고 탁 못을 박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놨다고 대놓고 주장하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고 악인으로 몰아가는 이 완벽한 고립 속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아주 상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신을 변호해줄 중재자, 훗날 자신을 입증해줄 방어자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하늘의 변호사 같은 개념인가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법적 개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욥은 지금 단순한 종교적 탄식을 하면서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법정에 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걸고 있는 거군요.
정확해요.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하늘의 변호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라고 종교적인 해결책을 강요할 때 말이죠.
욥은 철저하게 난 죄가 없다, 법적인 무죄 입증을 하겠다, 이 프레임을 굽히지 않는 거네요. 종교적 타협을 걷어차고 끝까지 법정 싸움을 고집하다니 정말 지독할 정도의 특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이렇게 욥이 절대 굽히지 않자 결국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폭발하고 맙니다.
소발은 욥의 그 뻣뻣한 태도, 소위 자기의와 교만이야말로 네가 악인이라는 가정 명백한 증거라면서 핏대를 세우잖아요. 네, 아주 경이하게 비난을 퍼붓죠. 그런데 여기서 월튼 박사의 자료가 짚어내는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부분 정말 통쾌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소발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욥이 소발의 주장에 대처하는 방식이 진짜 혀를 내두르게 하죠.
어떻게 하죠? 아예 소발의 존재 자체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맞아요. 욥은 소발의 비난을 반박하는데 단 1초도 낭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자존심 센 친구들 있잖아요.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태도요.
네, 욥은 지금 그 짓을 우주 창조주를 상대로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세상에, 스케일이 다르네요. 욥은 친구들과의 입씨름을 아예 멈추고 시선을 휙 돌려서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 시스템의 모순을 고발하는 겁니다.
도대체 욥이 뭘 깨달았기에 그렇게까지 나간 걸까요?
친구들의 논리가 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결과 욥이 세상의 진짜 민낯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욥이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친구들이 맹신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쁜 놈들이 너무 잘 사는 걸 봐버렸군요.
맞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오만하게 굴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대대손손 번성하는 모습을 똑똑히 본 거죠.
거기서 욥의 논리가 아주 무서운 방향으로 확장되잖아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일관되게 벌하시지 않는다면 의인들을 일관되게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요.
네. 신의 공의로움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거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흔드는 완전 폭탄 발언이네요. 만약 욥의 말이 사실이고 세상의 공의 시스템이 그렇게 완전히 고장나 있다면 말이죠.
네.
악인은 떵떵거리고 착한 사람은 고통받는 게 진짜 현실이라면 대체 우리가 왜 굳이 규칙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의문이죠.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라면 차라리 적당히 속이면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이득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바로 그 지점이 욥이 도달한 가장 깊고 두려운 심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욥이 세상에 부조리하니 나도 막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네,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고장났다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나는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부조리를 두고 신에게 공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실존적인 공포와 마주한 겁니다.
와, 악인이 벌받지 않는 세상에서 힘없는 인간이 신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건다는 거네요?
고대인들에겐 그건 그야말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신성모독이자 공포 그 자체였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공포니까요.
소발은 네 교만함이 문제니까 당장 입을 닫으라고 상황을 덮으려 했지만 욥은 아니다. 내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게 진짜 문제다 라고 정면 돌파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논쟁의 스케일이 단순히 누가 죄를 지었나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이 원래 이런 곳인가로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이번 심층탐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자 엄청난 딜레마가 등장하게 되죠.
가장 핵심적인 충돌이죠. 물질적 회복 대 명예 회복의 충돌입니다.
이 두 개념의 충돌이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 주기를 관통하는 사실상 욥기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철학적 주제잖아요.
월튼 박사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죠.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해결책은 오직 하나, 바로 물질적 회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내 물건들을 돌려받자는 전략이죠. 친구들의 생각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개선적이에요.
그렇죠. 욥, 네가 억울한 건 알겠어. 근데 네가 진짜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이제 안 중요해. 현실을 좀 보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고 넌 지금 다 잃었잖아. 일단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 마음이 없는 소리라도 좋으니까 대충 눈물 좀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신을 달래라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가 잃어버린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건강을 다시 되찾는 게 남는 장사 아니야? 친구들은 계속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거래적인 신앙관이에요. 친구들의 세계관에서 신과의 관계는 일종의 상업적 계약과도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적당한 위약금, 즉 회계와 재물을 바치고 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하지만 욥이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것은 이 물질적 회복이 아니잖아요.
네, 욥은 명예회복, 즉 영문으로 빈디케이션을 원합니다. 욥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 그 자체거든요.
와, 재산 다 안 돌려받아도 좋다. 평생 아빠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는 무죄하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는 너희들의 그 망할 프레임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고집이잖아요.
아주 숭고하면서도 처절하죠.
잃어버린 돈과 지위를 찾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가짜 반성문을 쓸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면서 빈털터리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정말 지독한 선택지 아닙니까?
몸을 긁고 있는 주제에 무슨 대단한 명예를 지키겠다고 신에게 무죄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의 요구가 진짜 허영심의 극치이자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는 미련한 고집으로 보였을 게 뻔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굽히면 예전에 그 부유하고 안락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도 불의와 타협하고 눈 한 번 질끔 감으면 승진도 하고 돈도 버는 상황에서 굳이 양심 지키겠다고 혼자 가시밭길 걷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월튼 박사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통찰이죠?
욥이 그 모든 뻔한 타협, 즉 신을 달래서 잃어버린 것을 손쉽게 되찾으려는 그 물질적 회복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무죄 입증만을 요구하는 바로 그 고집이 역설적으로 욥의 온전함, 그의 인테그리티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욥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 끔찍한 고난을 이악 물고 잘 참아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안이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거짓된 회계로 진실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는 것, 그 진실성이야말로 욥의 진짜 위대함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욥은 배부르고 편안했던 과거로의 복귀를 원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진실을 원했습니다.
만약 욥이 친구들의 조언대로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하고 물질을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했던 시나리오죠. 사탄이 처음에 내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인간은 그저 물질적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믿을 뿐이다. 욥이 타협했다면 사탄의 조롱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신과의 관계는 그저 내가 잘하면 떡 하나 더 주고 못하면 매를 드는 유치한 자판기 수준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욥의 저항이 위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열했던 두 번째 대화 주기가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네, 타협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그 얄팍하고 안전한 인과응보라는 교리 안에 숨기 위해서 결국 욥을 완전히 구제불능의 악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욥이 역시 극도의 혼란 속에 갇혀있죠. 부조리한 세상 시스템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시각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고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섣불리 거짓 타협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이 고독하고 처절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월튼 박사의 오늘 강의 자료는 고난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들의 심류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해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자료에서는 이 두 번째 주기 안에 등장하는 특정 구절들을 아주 미시적으로 파고들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명예냐 물질이냐 이 갈림길을 염두에 두신다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그 도덕적 엑스레이 기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만약 세상에 그 어떤 도덕적 인과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주 무서운 가정이네요.
당신이 남몰래 행한 그 모든 선한 행동이 칭찬은커녕 그 어떤 물질적 보상이나 안위로도 돌아오지 않고요. 심지어 옳은 일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게 100% 확실해진 세상 말입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기적인 본성 없이 순수하게 선을 행하는 진짜 신앙 혹은 진짜 도덕이라는 것이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나 신앙조차도 결국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복을 받아내기 위해 우주를 상대로 벌이는 교묘한 뇌물 바치기나 거래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요?
뼈아픈 질문입니다.
다음번 올바른 일을 하고 나서 내심 누군가 알아주기를 혹은 하늘이 나에게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이 욥의 끔찍하고도 위대한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